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았는데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브로 사진 볼까요? 예. 지금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이프러스, 지금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에 도착을 합니다.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바보항이라는 곳에서 버가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보가 아니고 사실 페이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바보라고 번역이 됐어요. 바보항에서 버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버가 한번 사진들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저게 버가성의 지금 입구입니다. 성문이죠. 버가가 성경에는 이제 버가를 거쳐라고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버가라는 곳이 저렇게 큰 옛날 성이었다는 것을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게 버가성의 메인 도로입니다. 마차가 지나가는 길이고 굉장히 넓죠. 상당히 깁니다. 저게 메인 도로이고 그 다음 저게 버가에 있는 비잔틴 교회 흔적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니까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큽니다. 저 교회 흔적이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것이 지금 제단 쪽입니다. 말하자면 강단 쪽인 거죠. 그 다음 저게 버가의 서문 쪽인데요. 저 서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저 길이죠. 지금 서문에서 저 길을 따라서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코스이죠. 예. 그래서 저렇게 비시디아에 나중에 이제 바나바 바울 지금 저 버가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마가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죠.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바나바와 또 바울만 버가를 출발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도를 볼까요? 네. 지금 밑에 버가에서 출발해서 저 위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비시디아. 지금 저쪽이 다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로 이야기하면 뚜리키예 지금 지역인 거죠.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쫙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은 30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과 이름이 같은데 이제 지역은 다르죠. 다른 도시죠. 그래서 버가에서 정북 방향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 1200m나 되는 높은 산악지방입니다. 이곳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였고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큰 회당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진 볼까요? 네, 저기 비시디아의 안디옥 옛날 이제 성문이었지. 입구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다음 사진 지금 현재는 저렇게 다 파괴돼가지고 지금 기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지금 이제 정문, 조금 아까 보았던 정문의 그 돌이 돌문이 있었던 곳인데 저게 다 무너져서 지금은 이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이라든지 뭐 장사하는 가게라든지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자, 멀리 보이는 게 비시디아의 극장입니다. 야외 극장. 계단으로 되어 있는 야외 극장이죠. 저희가 아마 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 바울 일행이 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회당장으로부터 설교를 요청받습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회당 예배가 어땠는지 다 알고 있는데 회당 예배는 일단 시편송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시편송을 부르고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순서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과 11장을 중심으로 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인데 13개의 기도문으로 돼 있는 기도문, 테필라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서가 가장 중요한 율법서를 낭독하고 해설을 하죠. 회당장은 특별히 이 시간에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을 지명해서 적절한 교훈을 해달라,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말씀을 읽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었죠. 그걸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도 랍비 이상의 예우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축복의 말, 축도죠. 주로 이제 신명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론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그 축도로 끝맺는 형식이 바로 회당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회당장이 바울의 옷차림을 보고 그가 랍비인 것을 알고서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13장 15절 보면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면서 설교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설교 중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주제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 이스라엘의 구속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바울이 쫙 요약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후손, 즉 구세주라는 것이었죠. 성경학자 존 스토트가 그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설교의 서론, 첫 번째가 16절에서 25절이 설교의 서론인데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를 예언한 말씀들을 쫙 정리를 해요. 그래서 16절에서 25절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요약하면서 그 구약 예언자들의 반열에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 예수가 오셨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쫙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26절부터 37절까지가 설교의 본론인데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메시아 죽음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룬 것이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성취된 과정이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자신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39절 이게 설교의 결론인데 이 사람 즉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바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바울의 첫 설교의 요약,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은 바울의 이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였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열광적인 수용이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설교했던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의 안디옥의 성 안에 사는 온 시민이 다시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회당에 몰려들었다라고 44절에서 말하는데 제가 작년 5월에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던 바로 그 회당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 그 회당 규모상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많은 사람들이 입체의 여지 없이 회당을 가득 채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저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입니다. 회당 이제 벽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지금 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에 볼까요? 네. 지금 저 강단 세워놓고, 지금 저기 2000년 된 그 회당 장소에 있는 그 돌들입니다. 그 벽이죠. 저 강단이 있는데, 저게 2000년 전 건지, 그냥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가 옛날에 바울이 설교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저기 서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같이 목사님들과 기도한 거지.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해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저 회당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은 왜였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지만 바울이 전한 설교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설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고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설교했어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설교에서 보면 이 설교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과 역사서까지 구약의 말씀을 줄줄이 꿰뚫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던 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역사서까지 그냥 구약의 말씀들을 줄줄이 꿰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에 예언하고 지칭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어서 그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킨다 해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치명적인 고민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지만 그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고 있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사함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바울의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은 복음 전도를 열광하며 받아들인 것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박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버리고 맙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안디옥의 고위층 관료들은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고 추방을 한 겁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온 볼까요? 네, 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이고니온이고 조금 내려오면 루스드라고 더베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온 것을 돌아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발에 티끌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제 관계를 끊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떠나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4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이제 너희를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마땅히라는 말이 있어요. 마땅히.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 하는 것 나도 알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회방함으로 복음에 합당치 않는 자들로 자처하니까 따라서 이제 너희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족속, 민족이란 말인데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그 말씀에서의 족속, 에드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가 이때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 자리를 구원 얻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11장에서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가지를 꺾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가지를 꺾은 것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하나님께 접붙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유대인의 가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유대인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도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이게 됐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그 구원의 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까지만 열려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무슨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수가 될 때까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어리석게도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는 그때가 되면 이방 세계를 향한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고 그동안 복음을 거부한 잘라진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됐지만 완전히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들이 실족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족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결코 구원의 반열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잠시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아까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즉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늘 본문 13장 47절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이방 선교의 명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언제 나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에게 종말이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들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미처 열기 전에 그들의 삶에 혼련이 종말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48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 설교를 했을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이 말씀에 여기 작정되다라는 말, 지명하다, 지정하다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흔히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제한 속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모든 사람, 온 세상, 모든 만민의 죄를 속하고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의 범위는 제한된 것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그가 속죄 안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정된 자들이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반복해서 이런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대요. 따로 있다는 거죠.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녀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이 말을,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따로 있어요.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대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린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요. 지금부터요.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전도왕 권사님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도요, 언뜻 보아서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잘 안 믿는 거예요. 또 봐서 잘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은 전도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로 설득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떤 분은 딱 한마디 전하면 곧바로 예수님 영접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목회자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학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아,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눈으로 언뜻 보아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한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정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피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월 13일 아침에 교회를 출근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전 이제 차 안에서 주로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자매가 눈물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짧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의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녀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3주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말하기를 누나, 나 다음 주에 교회 등록도 하고 이제 한 3주 교회 출석하더니 이제 나 다음 주에 등록도 하고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그런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고 흐느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주간에 그녀의 동생이 천국으로 간 겁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그녀가 말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 자매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데 우리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 아내, 남편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눈물로 짧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실지, 그래서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예수사랑 큰잔치 50일 선포주일입니다. 이 소중한 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도 조금 정신이 몽롱한데 아프리카 가는데 오는데 24시간 걸리더라고요. 시차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혼미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땅끝까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게에서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손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이번 50일 동안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또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지는 못하지만 땅끝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나를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 가운데 우리의 게으름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먼 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후원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예수라는 큰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예수라는 근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을 주께 인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